데살로니가 전서 1장 2,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 3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미국 남서부 네바다 주에는 관광과 도박의 도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스베이거스. 그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뭘까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뭐예요? 시계, 거울, 창문. 와, 정말 잘 아시네요. 다들 가봤다. 시계, 창문, 거울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도록 벽에 시계를 걸어두지 않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도록 창문을 없앴고,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면 얼굴이 초췌해지거든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반성하면서 도박장을 떠날까봐 그래서 거울을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식사와 음료수는 무료로 제공하고요. 오직 도박 게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객이 가진 돈을 다 챙기기 위한 교묘한 장치를 해둔 거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싸들고 와서 이곳을 찾고 돈을 탕진하고 또 가서 이곳을 쳤습니다. 불쌍하고 한심한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바깥 세상 아니면 먼 미래 주께서 예비하신 뭔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안에 갇힌 채 내 생각 세계 가운데 갇힌 채 삶을 영위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자신을 둘러싼 삶에만 신경을 쓰고 나를 둘러싼 현실만 보고 지금 나를 둘러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이 세상 말고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는데 지금의 삶, 지금의 현실, 지금의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왜 그럴까? 저는 그 해답이 소망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의 인내인데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 나의 현실이 될 이 사실 때문에 지금에 사는 현실을 지혜롭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30개월 했습니다. 2년 6개월을 했죠. 입대 날짜와 제대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1980년 6월 23일 6.23 그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요. 제대를 1982년 12월 31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신정 떡국을 먹었기 때문에 이 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논산훈련소에 처음 입소했을 때 30개월을 어떻게 버티나 까마득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더디가고. 근데 그때 제대하는 날짜에 대한 기대가 제가 없었다면 이것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없었다면 말이죠.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소망이라고 그러고 그 배후에 있는 그 감정을 설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제대를 앞둔 고참들은 지금은 선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고참이라고 그랬는데 제대를 앞둔 고참 병장은 마음이 너그러워요. 쪼병들하고 막 장난도 치고 왜요? 꼭 군복을 벗고 사회인이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자, 결혼식을 앞둔 신부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2, 3주 후에 결혼합니다. 설렘이 당연히 있죠. 준비로 분주하기도 하지만 그 신부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감정은 설렘이에요. 일생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는 날, 결혼식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개념 없이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결혼식에 가면 안 됩니다. 신부가 돋보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가장 비싼, 생애 가운데서 가장 비싼 화장을 해요. 그리고 가장 돋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습니다. 신부의 마음을 지배하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기대와 설렘을 성경적인 의미로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소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망이란 말을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적 현실에 대한 기대. 소망이란 분명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적 현실에 대한 기대. 이것이 소망입니다. 자, 결혼을 앞둔 신부가 마음이 너그럽죠. 왜?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요. 2, 3주 동안 진짜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래서 커피 사달라고 하면 커피 사주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쓰는 예화지만 키우던 강아지가 신부를 마구 물어뜯어서 못쓰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뽀삐야,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끝나요. 자, 그런데 통일한 이 아가씨가 나중에 이혼을 하고 돌싱녀가 됐어요. 집에 추리닝 바람으로 친정에 와 부시시 일어났는데 뽀삐가 신발을 물어놨어요. 못쓰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 뽀삐는 대낮에 별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기대감이 없다니까요. 설렘이 없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나서 그러면 인내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강력하고 그 소망이 화려하고 그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견뎌냅니다. 그 사람 내면에, 다른 말로 하면 기대와 설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성질내는 대신, 쉽게 화내는 대신, 쉽게 포기하는 대신에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요소인,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요소가 데살로니가 교회, 1년도 안 된 그 교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필수적인 그 요소가 그들의 삶 가운데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란 말을 제가 정의 내렸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적인 현실에 대한 기대.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에서 오는 설렘, 그리고 그 거룩한 설렘 때문에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오래 견뎌미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겪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같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신전에 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직업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드 같은 직업 동맹에서 추방당합니다. 살기가 힘들어지죠. 생계 유지하는 일이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 측으로도 엄청난 비방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면서 사회 전체가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일행이 밤을 틈타서 쫓겨나다시피 추방당해서 다른 곳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밤중에 탈출하던데 어디로 나가느냐? 베레아라는 곳으로 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직선 거리가 70km예요. 그 베레아에서 지금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이닥친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7장 13절에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교통수단으로 아마 그때 당시 걸어갔을 텐데 70km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핸더슨에서 70km 이렇게 반경을 쭉 보니까 마타카나가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걸어가면 16시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걸어가면 직선 거리입니다. 분명히 더 걸립니다. 한 배 반 정도 더 걸릴 거예요. 그럼 분명히 쉬지 않고 걸어가도 20시간 이상 걸렸을 텐데 이 사람들이 2, 3일에 걸쳐서 이 도시까지 왔고 분노와 증오심 가운데 베레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소동했을 정도면 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 동족,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심과 분노로 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70km 떨어진 그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 정도로, 아니 어떤 사람이 가는데 20시간 걸리고 오는데 20시간 그 걸리는 그 거리에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박해를 감내하면서 이들을 견디도록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믿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에서 오는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를 영접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미리 마음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사실에 접근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따르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참되고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사도바울은 그렇게 전했고 준비시켰습니다. 사도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베레아로 추방되기 전에 그들에게 얼마간 머무르면서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난 그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친 사실 가운데 있었던 한 내용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3절,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영적 신분 변화와 더불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경험합니다 라고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를 믿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것을 새겨놓으십시오라고 권면했고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로 이동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연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은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14장 22절은 제 암순 구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면 항상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강조했고 제1차 선교 사역 때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귀환하기 전에 이러한 권면을 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돌아가서 22절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지금 예수 1차 선교 여행은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제자 된 지 많이 길어야 1년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1년 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관점이 아닌 관점에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어려운 일이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풀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형통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리저리 안전하게 모든 것을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하실 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참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고 제 개인의 삶에서도 이것이 사실이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교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것이 1949년입니다. 그리고 51년이면은 이미 한국 동란이 6.25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951년에 공산혁명 이후 중국 내부에 있는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어떤 죄목을 붙여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축출하는가 하면 외국인 선교사들은 간첩죄, 반혁명죄, 전쟁판자, 판자라는 한자어는 상인이에요. 전쟁상인, 군중성동죄, 세균전범, 토지개혁을 반대한 죄, 승모근 조직죄, 고아학살죄, 가짜약을 환자에게 복용시킨 죄 등을 뒤집어 씌어 연이어 추방당했다. 누가요? 외국인 선교사들. 영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온 캐나다에서 온 그 선교사를 다 추방당합니다. 1951년에. 자, 선교사들이 다 떠났습니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날개 아래 영적인 양육을 받고 커갔을까요? 외국인 선교사들이요. 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두 종류의 선교사들이 가르침이 두 종류가 있었겠는데 크게 대별해가지고 그게 따라서 이들의 생사가 갈라집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서구 선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한 그룹은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과 환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가르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951년에 박해가 본격화되었을 때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강철 같은 믿음으로 중국 지하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을 때 그 뚜껑을 열었을 때 5천만 명의 중국 지하교회 순수한 복음을 믿는 성도들로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가르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믿는 자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환난 전에 휴거를 시킬 것이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가르침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환난 박해가 일어나자 대부분 믿음을 부인하고 배교와 변절을 했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준비시켰던 바로 그 진리를 가르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가 2000년이었는데 그 몇 년 뒤에 2002년에 월드컵 축구 있었잖아요. 그 해에 코미디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 제목이 광복절 특사입니다. 주인공이 빵을 훔쳐먹다가 잡혀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빵을 하나 훔쳐먹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빵 하나 훔쳐먹었는데. 그래서 이 주인공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잡힙니다. 형량이 또 늘어나요. 또 시도해요. 또 잡혀요. 형량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아, 내가 안에서 죽겠구나 생각해서 진짜 탈옥을 결심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도소에서 땅굴을 파기 시작해요. 그 땅굴을 6년 동안 팝니다. 마침내 탈옥에 성공해요. 기쁨 가운데 박혀 나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광복절 특사가 있는데 그게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나. 합법적으로 그날에 출소할 수가 있는데 정식으로 정문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6년 동안 땅굴을 파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6년간 헛수고를 했다. 이 영화.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내용은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나와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전자화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것이 값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이 암호화폐의 작동 원리를 모른다? 이것이 어떤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자동차 엔진 내부 구조. 안에 어떤 연소가 일어나고 어떤 폭발이 일어나고 어떤 크랭크가 움직여서 다음 행동이 일어나는지 전 몰라요. 근데 자동차 몰라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 수리점에 있는 엔진을 다루는 그 전문가가 그 내연 기관에 일어나는 작동 원리를 모른다? 자기 일인데? 저야 기름 주입하고 가끔 세차하고 교통법규 준수하고 그렇지만 엔진 내부를 알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자동차 수리점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일이에요. 1912년 4월 15일 날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거대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승객 2,425명 가운데 1,514명이 사망합니다. 아주 세계적인 일이에요.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 같은 책을 썼는데 아직 미출판이지만 거기서 가져온 내용을 잠시 읽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타이타닉은 빙상과 충돌하고 곧 배는 멈춰 섭니다. 맞부딪힐 때 갑판에 떨어진 얼음 조각을 1등실 승객들은 위스키에 쓸 용도로 가져가고 3등실 승객들은 그것을 발로 차며 놀았습니다. 11시 55분에는 최하 갑판이 물에 잠기고 다음날 새벽 2시 10분에는 최상층인 보트 간판까지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2시간 전에 얼음으로 축구를 했던 그 바닥입니다.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호는 영하 2도씨 대서양 바다 아래로 완전히 잠깁니다. 충돌로부터 2시간 40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고로 1,51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 3시간 뒤에 일어날 배의 운명을 알았다면 갑판에 흩어진 얼음을 다르게 대했을 것입니다. 빙상과의 충돌이 지금 내일이에요. 자신이 죽음과 직결될 것을 알았다면 그 얼음 조각을 축구하거나 위스키 쓸 용도로 가져가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는가? 이 배가 이제 1년 전에 만들어질 때 진수식을 해요. 그것이 1911년 5월 31일인데 타이타닉호가 건조되고 이제 진수식을 합니다. 타이타닉 호가 소속한 선박회사였던 화이트 스타 라인의 직원이 한 말이 신문기사에 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입에 회자되기 시작하죠.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 직원이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Not even God himself could sink this ship.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의 근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광 충돌했고 배가 멈췄었어요. 절대 가라앉을 리가 없지.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갑판에 떨어진 얼음 조각이 달리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충돌 이후에 2시간 40분 이후에 자기 목숨을 앗아가고 이 배가 사라질 것을 알았다면 자기 일로 여기서 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광복절 특사의 주인공 사면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탈옥한 범죄자가 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기도해요. 저도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 가운데 시달릴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이기 시작한 영역이 있거든요. 와, 이것을 몰랐다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사실을 어떤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손실이 아닌데 회복할 수 있는 손실이 아니라 영원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돌이킬 수 없고 다시 기회가 없는 손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수천 년간의 검증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관련된 사실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이 몇 장인 줄 아세요? 1189장이에요. 1189장. 그 가운데 150장, 150챕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12.6%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펴놓고 12장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1189장 가운데서 150챕터가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믿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십자가 사건 믿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요 죄 용서도 없고 나의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 일로 받아들여요. 나와 관련된 일임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으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말씀 어떤가요? 다음 말씀 또한 감격이 있고 설렘이 있는지요?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까지는 믿어져요. 다음 구절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지배하는 감격이 있고 설렘이 있고 자기 일처럼 여겨지느냐 하는 거예요. 저 구글에 쳐봤습니다. How many people die a day? How many people die a day? 하루에 몇 명의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죽는가라고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매일 하루에 15만 명씩 죽는다. 15만 명씩. 매 시간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 이 한 시간 지나면 6천 명이 죽는 거예요. 중국 29,311명. 두 번째 인도 25,649명. 세 번째 미국 7,974명. 이렇게 쭉 순위가 내려가고 한국 972명. 뉴질랜드 쭉 내려가서 95명. 매일 뉴질랜드에서 평균 95명이 죽습니다. 인간의 사망 가능성은요. 100%입니다. 인간의 사망 가능성은 100%입니다. 안 죽을 확률 0%입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히브리서 9장 28절 바로 앞에 27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내 이야기예요. 한 번 죽는 것 죽을 확률이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요. 영어로는 whatever.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whatever. 정해진 코스인데 힘을 다해서 탐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저편을 탐구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진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후 세계와 관련된 정확한 모든 정보는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지십니까?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게 만드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누가 지혜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에 따라 사는 사람,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저편을 탐구하고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시간과 에너지를 이에 준하여 사용합니다. 저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젊은 세대를 규정짓는 세 가지 키워드가 쾌락, 자기만족, 재미입니다. 재미는 다른 말로 하면 엔터테인먼트예요. 나를 엔터테인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에게 해당됩니다. 공히. 너무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삶의 귀중한 기회들을 낭비해요.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재미에 일생을 쏟고 난 다음에 후회 가운데 후회로 가득한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19 또는 911 이거 의미를 가진다고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것이 성경적이거든요. 그것이 진실이거든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덤 이후의 세계의 경계를 넘을 때 영원한 소망이 있는가? 말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처럼 과도하게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계속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겠죠. 우리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혹시 두렵거나 우울해지는 그 사람은 아직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그리고 소망이 들 때까지 주님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큰 확신과 평강이 지배할 때까지 한번 주님을 구해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존재보다도 친절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복된 소망으로 생각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복된 소망으로 생각을 채우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때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집착이 건강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데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아주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칭송과 인정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평가, 다시 말해서 칭찬은 그날에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우리 저 홍 사장이 저 앉아 계시는데 사장님이 직원에게 누구누구야 너 열심히 일했는데 다음 달부터 월급 두 배로 올려줄게.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두 배로 올려주겠다. 다음 달부터 두 배로 올려주겠다. 오늘 9월 3일 아니에요. 다음 달까지는 27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그 직원이 귀하고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두 배로 올려주겠다 그런다. 그 말을 신뢰해서 그 직원은요, 다음 주에 크레딧으로 두 배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아이폰이나 뭐를 살 수도 있겠죠. 그게 근거해가지고 크레딧으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말도 그것을 신뢰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크레딧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실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징조를 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충성하지 말 것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 것을 그리고 세상에 영주할 것처럼 살지 말 것을 그리고 오히려 거대한 복을 손에 쥔 사람처럼 그 존귀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소망과 관련된 진리를 확장시켜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도 나타나서 내 주님의 자애스러운 음성을 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